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브래드이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만 1000번이 넘게 우리 예배를 시청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시청하시는 분들, 세계에서 어디에서 있든지 모두 환영합니다. 아일랜드 분들께 특별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분 언제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시어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울리는 새로운 친구가 페렉스 운전사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요즘 제 가족이 아마존에서 주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페렉스 운전사 짐은 화요일 목요일에 배달하고 데렉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조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 것을 알으셨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조깅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요즘에 온라인으로 피지컬 테라피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 자신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가 뒤집어졌을 때라는 시제를 두 번째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재설교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세계의 문화에 예수님의 복음이 만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메시지가 지금 그때 문화와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편안하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꺼렸던 토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힘을 얻는 사람들은 환상의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혼란을 겪고 교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새로운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문화가 그들 때문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볼 이야기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배팀이 몇 분 동안 우리를 이끌겠습니다. 몇 분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팀이 우리를 이끄는 동안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할 일 중 하나는 친교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시간에 주스와 빵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에 함께 커뮤니티를 같이 하겠습니다. 몇 분 후에 여러분과 같이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다시 보고 강조하고 싶은 몇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붕괴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방해할 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정확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 세계를 혼란시킬 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 함께 이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5절께서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로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6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러한 내 증인을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싶은 네 가지를 가르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 두 번째로 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인하는 것, 네 번째로는 보고 싶은 것. 두 가지 이유로 네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볼 네 가지 점을 각각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각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과 직접 연관이 적용됩니다. 먼저 기다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 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좋은 질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이 기다리는 계절 중에 다른 쪽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대답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를 둘러보면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씨앗은 콩나물로 바뀝니다. 콩나물은 식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식물은 과일을 생산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키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문화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과 1초의 쌀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행 차선과 급행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저축할 필요가 없어서 신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 경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과일을 원한다면 씨앗을 심고 자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게에 가서 사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모든 수준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험을 거의 제거했습니다. 그 정신, 그런 생활 방식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만족 또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보는 시각을 잃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다. 아니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좋을 일들이 기다리는 자에 온다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진실은 우리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진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는 불편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료 날짜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나서 마냥 기다립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의 기다림 속에 반대편에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른 쪽에 당신을 위해 계획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들에게 기다리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기다리는 계절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다리라는 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절에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유행성 독감 후 이 DM성 팬데믹 뒤에 반대편에서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기다림과 원함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기다릴수록 더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동안 참을성이 없게 됩니다. 아기가 배가 고플 때 우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기가 나는 무엇을 필요하고 원하고 소리를 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들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우리 대부분은 많은 것을 중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할수록 우리에게 새롭고 다시 포커스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의 원함을 재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누가 복음에서 포함한 본문에는 이 순간이 있으며 의도적으로 세부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보면서 지난주 누가복음 24장과 비교하면 너무 비슷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들은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유대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이것은 다른 종류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문화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생각하는 의미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힘과는 다른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왕국과는 다른 왕국에 살 것입니다. 경계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다른 자유와 다른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과거에 관계없이 과거의 이야기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주제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질문은 현재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말대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요즘은 분명합니다. 이 시간의 제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기념비적 사고와 기념비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생각했지 영을 받는 예수님의 지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증인보다는 역사가가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 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께 이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다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매일 먼지 속에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시즌의 반대편에 우리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우리의 욕구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되고 우리 욕망의 재정결을 경험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보지 않고 실제로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실제로 보지 않고 실제로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여러분이 계신지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분께 초대하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바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함을 알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시청을 넘어 새로운 인류에 살고 숨쉬는 목적자가 되고 매일의 현실 속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절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저는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 중 하나의 분류로 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나 또는 제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압당했거나 아니면 억압자였습니다. 노예이거나 노예를 거두는 마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하고 부유한 제국의 일부인 경우 이것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미국 형제자매들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로마는 우리 미국과 비슷함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현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은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압제당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소망 또는 원함은 압제자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제국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주에게 그 소망을 기댔습니다. 1세기에 유태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어린 시절에 이집트 제국의 노예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모세를 통해 광야로 데려간 이야기,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를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빨리 달려서 보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가르치던 John the Baptist가 있고 그분을 따르는 예슈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결론은 이분이 두 번째 여호수아이고 그들을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 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특정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 이야기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즈니, 할리우드 또는 광고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컨디션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 따라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니 이것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정의한 사람들을 전복시키는 데스퍼라의 꿈을 가져오거나 압제적처럼 되거나 또는 여러분이 제국에 대한 요구를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말하거나 여러분처럼 먹거나 여러분처럼 생각하거나 그래도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데스퍼라의 꿈이나 제국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그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새로운 식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방식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인류로서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방법과 새로운 인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데스퍼라의 또는 제국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 장벽이나 지리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음에 말하는 단어에서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새로운 인류의 일부로서 삶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나 있습니다. 이 순간 이렇게 얼마나 급진적인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며 다음 주에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180도 회전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아, 사마리아 그리고 지구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세기의 평범한 남자, 어부, 노동자, 세금, 징수, 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서 수십 마일 이상을 방황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국을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 새로운 제국을 물었을 때, 그들은 여행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박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은 용어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리스어 단어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순교자는 단순히 증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나가서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으면 우리가 아는 순교자로 알려집니다. 순교자는 더 큰 원인을 통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증인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의 실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위치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을 때 곧 갈릴리에서 온 라비의 기억, 광경, 소리, 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억압을 받았거나 억압을 했던 사람이던가 상관없이 그들은 신의 임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와 성령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그들의 삶의 무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위해 형성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혁명을 발표할 분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